누가복음 24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 거룩한 습관 만들기입니다. 습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이 되풀이는 반복을 말하고 저절로는 무의식을 의미하지요. 반복과 무의식, 즉 반복되면서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반응 양식,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밥을 먹고, 우리는 습관을 따라 차를 마시고,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운전을 하고 잠이 들고 그렇게 생활하고 소비를 합니다. 미국의 광고 전문가 클로드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전 국민이 치약으로 이를 닦는 습관을 만들어 가지도록 해서 막대한 돈을 번 사람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인의 7%만 치약을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호킨스의 광고가 나가고 난 뒤에 10년 정도가 흐르자 미국인의 65%가 치약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광고가 어떻길래 이렇게 많은 습관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광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호킨스는 치의학 책들을 쌓아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식사 후에 우리의 구강 안에서는, 입안에서는 세균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플라그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치석이로 발전하면서 치아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이 당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기 시작하죠. 그때까지 식사를 하고도 아무 의식이 없던 미국 국민들은 갑자기 그 광고가 나오면서부터 식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입안에서 생겨나는 현상이 돼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찜찜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고에서 알려주는 대로 해결책인 치약을 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치약에 거품이 나는 계면 활성제와 그리고 입안에 시원하고 얼얼한 매운맛을 주는 첨가제를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거품은 청결 효과와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거품을 내게 할까요? 시각적으로 깨끗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상쾌하고 그런 시원한 자극은 양치를 하고 나면 내 입안이 청결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고 살았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요즘 여러 성분으로 또 점점 좋아지고 있지요. 사실 양치라고 하는 좋은 습관은 전 세계인의 구강 건강을 향상되게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그 습관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없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사회적 성공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저마다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제게도 습관이 있죠. 여러분이 그냥 보셔도 알 수 있는 삐딱하게 서 있는 습관. 이제부터 설교가 신경 쓰여서 안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습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4장 16절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자라나신 곳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게 있는 습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성취를 이룰 때 그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시간들과 노력이 쌓여서 지금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시고 암송하시고 율법에 정통하셨던 것은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느냐, 정기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거룩한 습관들도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있죠. 세 살 버릇 이러면 이제 잘못 습관이 되는 겁니다. 세 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신앙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만든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를 일평생 동안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시간 동안도 그에게 형성되어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신앙적인 습관이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 굉장히 귀한 선물인데 잔소리를 해서 그 습관을 길러주기보다는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강압이 아니라 또 건강한 보상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이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운전 중 휴대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갑자기 옆 사람을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무료해서 잠깐 휴대폰에 눈을 돌렸는데 휴대폰에 한눈을 팔면서 운전해도 별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이 몇 번의 요행이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지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네라고 느끼는 순간 운전하면서 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스포츠 게임을 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됩니다. 심지어 운전하면서 카톡도 보내는 이런 일이 익숙할 때쯤 아차 하는 순간 인생을 무너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나쁜 습관은 야식입니다. 늦은 시간에 TV나 영상 시청은요 꼭 이 장면이 많이 포함되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방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별 생각이 없다가도 갑자기 우리 뇌의 중추신경과 뇌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실제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허전하던 정신적 공복감이 포만감으로 갑자기 만족되는 그 상황을 기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음식을 향한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참을 수가 없게 되죠. 그때 눈빛은 말리면 분노하게 됩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막 본인이 막 만들려고 하고 안 되면은 드디어 우리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인 밤 11시, 12시에도 배달되는 야식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식이 이어지지요. 그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 만성적 위염, 수면 장애로 나타나죠. 후회하면서도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 이런 일을 며칠 혹은 몇 주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단번에 살인자로 내몰거나 엄청난 범죄나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나쁜 습관의 늪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허우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의 늪에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죄에 대한 민감성, 저항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점점 둔감해져서 작은 죄에서 큰 죄로 빠져가면서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나쁜 습관에 오래 젖어 있게 되면 무기력해지게 되고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의지가 점점 고갈되어져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단번에 흉악범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나쁜 습관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보다 좀 더 파괴적인 습관을 저는 악한 습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인데 많은 악한 습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민망해서 혹은 오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언급결에 한 거짓말이 조금씩 늘어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습관으로 고착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악한 습관은 남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쉴 새 없이 그 사람을 깎아 내리는 습관입니다. 심지어 그가 행한 선한 행동조차도 말을 하다가 파렴치한 악행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에는 악한 뿌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악한 뿌리가 생기면 이제 자신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헐뜯는 말과 비판이 쏟아져 나와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느낍니다. 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그러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루터의 말을 잘 압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어도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습관은 마음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나쁜 습관이 마음의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하고 나면 몰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과 악한 습관의 해악성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습관이 뇌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쥐실험을 통해서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습관의 비밀을 많이 알아냈죠. 보상과 즐거움을 주는 행위는 반복되게 하고 그 반복됨으로써 그 보상을 갈망하게 하는 이 원리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착화된 습관을 만들게 되는데 이 습관이 변화될 때 뇌의 신경망도 변화된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은 알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만으로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뿌리내린 악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미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꾸고 이미 우리 안에 신경망이 형성되고 우리가 의지로서는 이기기가 힘들 정도로 고착화된 나쁜 습관과 악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저항하기로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 견고한 진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바울은 체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고쳐야 하는, 아, 고질적인, 나 이거 정말 바꾸고 싶은데 되지 않는 몇 가지의 습관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또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잡아서 가둬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높은 지식이, 그의 그 교만함이, 그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를 바꾸자 그 안에는 거룩한 능력이 자라났고 이것은 거룩한 습관이 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복종할 수 없었던, 복종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죄악의 습관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며 지금까지 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알코올의 늪에서 건져낸 이 치료 모임을 약자로 AA 모임이라고 말하죠. 이 AA를 창설한 빌 윌슨은 그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군대 시절에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술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그는 술로 도피했는데요. 경제적 파산이 있다거나 계획했던 사업이 무너졌다거나 이혼을 하고 아내와 헤어진다거나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은 그에게 술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는 계속 술로 도피했습니다. 결국 술이 그의 인생을 다 집어삼켰고 그 자신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시다가는 정말로 비참해지겠구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술을 보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술병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함께 그렇게 술을 마시던 한 친구가 술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매우 놀라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끊을 수 있었냐?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기와 늘 함께 마시던 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네가 네 인생과 너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윌슨은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그 삶은 더 추락해가서 병원에 감금되고 병원에서 강제로 약물이 주입되는 그리고 끔찍한 금단 현상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책에 의하면 이 윌슨이 금단 현상이 찾아올 때 얼마나 괴로웠냐면 온몸에 벌레가 막 계속 기어다닌 같은 이 끔찍한 느낌,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구토 증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앞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친구의 변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절규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게 당신이 살아있다고 나타나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이 술이라도 끊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자기밖에 없는 그 방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견딜 수 없는 자기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는데 공기의 바람이 아니라 영혼의 바람이 자기에게 부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윌슨은 깨닫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붙들고 있던 악한 술의 습관에 그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윌슨은 그 후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그 자신처럼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게 되는데 그가 만든 12단계의 원칙이 있어요. 그 12단계의 원칙의 7가지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기독교 출판사가 아닌 일반 출판사에서 펴낸 습관의 힘 10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종교적인 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순간 그의 악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작은 나쁜 습관조차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각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자각하고 결단하는 것.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절망의 늪에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있는 이 나쁜 습관을 영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습관이 나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죄책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계속 무너졌어. 난 이길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아주 강한 결단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쁘고 악한 습관에 내가 더 이상은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면서 나는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씩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변화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갈망처럼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인을 제공하는 구조를 차단시키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남에 대한 헌담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침대 옆 탁자에 음식을 쌓아두고 늘 잠자리에서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면 침대 곁에 탁자를 지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던 시절 이라크 국민들의 시위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170km 거리에 있는 이 소도시 쿠바 역시 한두 주 간격으로 계속 광장에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한 소령이 부임하면서 이 폭동이 사라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소령은 광장의 폭동이 일어나는 전 과정 시작에서 마지막까지의 영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스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광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그러자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에 음식을 파는 행상들과 장사꾼들이 따라와서 광장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격꾼들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고 돌이나 병을 던지기 시작하면 시위는 더 거칠어지고 폭동으로 변질 확대되는 것이죠. 소령은 이 폭동을 막기 위한 회의에서 쿠파 시장을 만나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음식을 파는 장사꾼들이 광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아니 지금 폭동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에서 소령이 부탁하는 이 이상한 부탁, 시장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의 수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고 몇몇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점점 거칠어지려는 분위기들이 늦게 났습니다. 시위를 구경하기 위해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케밥 장사꾼들을 찾았는데 광장에는 한 명의 장사꾼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음식을 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케밥 장사꾼들을 찾던 구경꾼 중에 몇 사람이 시장길을 느끼고 돌아가자 또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자 구호를 외치는 이들도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광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소령은 폭동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한 것이죠. 구호를 외치거나 돌과 병을 던지는 시위자의 에너지가 모여있는 구경꾼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경꾼들의 에너지는 음식을 파는 장사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식이 차단되자 구경꾼들은 흩어졌고 구경꾼들이 흩어지자 시위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구조를 차단시키는 효과적인 변화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악한 습관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습관을 바꾸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나쁘고 악한 습관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를 차단할 때 이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것을 대체할 만한 건강한 보상과 즐거움이죠. 많은 습관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핵심 습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거기에 대한 갈망이 그것을 반복하게 만드는 행동 방식이 되었죠. 그런데 핵심 습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습관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삶의 중심적인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 습관에서부터 삶의 많은 부분들이 파생되고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가진 그런 습관을 핵심 습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여러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항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하기까지,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열린 방식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고민과 삶의 문제를 내어놓기 위한 그들을 만나는 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핵심 습관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이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의 핵심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날의 지혜와 그 모든 계획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의 핵심 습관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핵심 습관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휴대폰을 드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계속 마시고 있고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재밌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가족들이, 자녀들이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면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보상과 즐거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정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 때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계속 피로를 느낀다고 하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침실이 아닌 혹은 침대가 있지만 떨어진 곳에 바구니를 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바구니에 휴대폰을 둘 때마다 자녀에게 보상을 해주는, 용돈을 주든지 가족의 행복 쿠폰을 발행해줘도 좋겠습니다.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속적인 즐거움과 보상을 약속하고 함께 가족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요, 이 침대 머리맡에 오늘 예배 후에 가셔서 휴대폰 충전기를 뽑아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의 침대 옆에 전기선과 아니면 없으면 연결 코드를 해서라도 충전기를 두고 계실 건데 이 충전기를 뽑아서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더 좋은 것은 휴대폰 충전기가 있는 그 자리에 성경을 둔다면 아주 좋겠지요. 믿을 수 없는 눈빛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전 성경을 읽으시면 휴대폰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경보다는 휴대폰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결단과 변화의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건강하고 거룩한 습관이 자라나면 언젠가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예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흥미롭다는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공하고 있고 누가 보상하지 않아도 성경의 이 영적인 즐거움이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과 즐거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과 악한 습관이 계속 나를 건강하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늪에 빠뜨리고 있음에도 저항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 나쁜 습관에게 선전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악한 습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악한 습관과 싸우겠다고 스스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 습관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구조를 면밀히 살피시고 그 원인을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핵심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내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꾸준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즐거움을 가족들이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가정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작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며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 이 질긴 나쁜 습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악한 습관 앞에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어둠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이것, 정말 이것만은 고치고 싶다, 이것만은 정말 버리고 싶다, 항상 돌아서면 후회했던 그 나쁘고 악한 습관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마귀의 궤계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고 악한 습관의 고리를 끊어버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